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으며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욕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훨씬 더 우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금방이라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후회의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푸념을 늘어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의 순간순간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작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삶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시간이 있거나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중국 주석의 우상화,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 온 세상은 경제제일주의, 강대국의 패권주의, 기업이나 개인의 욕망적 물량주의로 인해서 신음과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당연치사로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이 많이 갖고 영혼이 힘이 센 것은 없음을 잘 새기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며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살아갈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는 전쟁과 종교 갈등, 민족 갈등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단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학교가 아닌 농장에서 공장으로 가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젊은이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깊은 격려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도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니 그들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받을 낳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짜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 한 가지부터 드리겠습니다. 기도회가 새벽 기도가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위에서 그 빵과 음료를 드시고 출차 시각을 6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같이 그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을 몇 사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요일에는 구약시대 인물을, 목, 금, 토, 일에는 신약시대 인물을 한 사람씩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레미야 32장 41절에 근거한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식인종 부락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식인종들에게 붙들려서 그 식인종들의 추장 앞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기 느낌으로는 자기가 죽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너무도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잠시 후 이런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금 추장에 뺨을 때려라. 전도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추장에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식인종들도 전도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젠 너는 정말 죽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추장에 뺨을 때리고 난 후에 전도자와 같은 상황,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탄식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14절, 1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유산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등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남을 전하는 사람도 큰 기쁨을 가지고 그 복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등남을 전한 사람에 대한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은 성읍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은 성읍이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출생을 전한 사람이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직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다섯 임금을 섬기면서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망해서 왕이 두 눈이 뽑히는 것도 보았고 두 왕이 쇠사슬에 또 한 사람은 놋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말할 수 없는 비극도 목격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았던 장면을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고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워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관의 나이 20살 정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스스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적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잔치집도 못 가게 하셨습니다. 초상집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초상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예, 우리말의 어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선지자 일을 좀 해줄래? 예레미야가 네 그렇게 답변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당의정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굉장히 쓰거나 또 그 맛이나 그 냄새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먹기가 쉽지 않을 때 또는 그 약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 약의 표면에 단맛으로 감싸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께서 크다란 당의정을 하나 주시면서 이것은 단맛이 나는 약이다. 안에도 단맛이 난다. 거의 초콜릿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이거 단맛 아니고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 먹어봐 해서 먹었더니 단 살짝 단 듯 하더니 너무나 쓴 것입니다. 내뱉고 싶지만 꿀꺽 삼키라고 해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도 계속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뿐만 아니라 너 민족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권유를 당해서 즉 꾀임을 당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루 종일 조롱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겠습니까? 그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을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파멸과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굶주림과 전염병이 돌아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연 내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많이 맞고 살해의 위협도 받고 갇혔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서 2년 만에 성전 기구들과 다시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전한 예레미야의 말과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하나냐의 말 중에서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처절한 상황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전하지 않으면 마음, 심장이 불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예레미야는 자신도 견디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주위에서 그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면초가에 빠져있고 겁에 질려있으니 고발하자 고발하자 그렇게 서로 모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친했던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혹시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 그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그 예레미야 애가는 그 장지연 선생의 시리아 방송대곡, 황성신문의 그 나라를 빼앗기고 쓴 논설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시리아 방송대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세우셨다는 소명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입니다. 던져져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워짐이 견고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던져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지라도 다시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으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고통스러운 시대에 던져져 그 민족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비록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자기를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조국 유다를 다시 심어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이 드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 관계가 고통스러우십니까? 우리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심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목적 삼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을 심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들로 살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쉽지 않은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항복해야 산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나 지나야 돌아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매를 많이 맞았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았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던져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나라가 망하는 암울하고 절망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살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비록 암울하게 보이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함몰되어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대책이자 이 시대에 예레미야 드린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되어서 오염된 부분들이 정화되게 하시고 어두움이 걷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은 생애의 첫날인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